아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제도를 바르게 시행하라는 율법입니다. 유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며 위증한 자는 21절 말씀과 같이 엄격한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어떤 사람이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가해자에게 똑같은 내용의 형벌을 주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10계명, 제9계명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검증된 결과에 따라 재판하기보다는 대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증인과 고발자가 동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서로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증자에게는 그가 위증한 것에 상당한 엄격한 형벌을 받게 함으로써 위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사회 질서를 바로 유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반영된 법이었습니다. 16절에 위증하는 자는 사악한 증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증하는 자란 단순히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어 거짓 증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래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로 거짓 증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증은 사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증하는 일을 밥을 먹듯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자는 가장 사악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할지언정 어떤 식으로든지 무고하게 이웃을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인간의 모든 송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언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9장에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과는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그가 재판관이든지 고소인이든지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지 증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한 자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세 명의 증인이 아니라 수십 명의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과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무고한 피해를 주려고 한 대가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증인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거짓 증인의 생명을 빼앗고 거짓 증인이 상대방의 이를 뽑으려고 했다면 거짓 증인의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가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되갚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법이 바로 모세율법인데 물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는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 동해보복법을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함으로써 이를 금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과 이웃에게 무고한 피해를 입히는 악행을 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9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는 것을 방치하면 그 사회의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죄 없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과 신의가 무너지고 거짓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으로 결국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정통신학이 밀려나게 되듯이 부도덕한 소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놔두면 도덕적인 다수가 사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회는 진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회는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건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 증언한 자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9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의 혀에 있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옹호했습니다. 2세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살을 먹으니 성찬식을 보고서 식인종이요 형제끼리 입맞추니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을 때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변증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에 항거하며 진리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41편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모든 음모를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견고한 반석이 우뚝 서서 우리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